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도 자격도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는 것이 결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성찬식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했고요. 다시 두 주 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율법학자들이죠.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만 많은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앞에 28절부터 이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주의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네 가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 그냥 언뜻 들어도 좋은 자리를 탐하는구나, 혹은 사람들 앞에 좀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긴 옷은 단지 그냥 의미 없는 긴 옷이 아니고 아마도 그 뭐 제사장을 본단 혹은 또 왕들이 입었던 옷을 본단,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높은 신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 혹은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의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긴 옷에 해당하는 단어가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꾸밈, 예를 들어서 그 목 주변으로 거는 그런 목띠가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그런 설명도 제가 참고서에서 보았는데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오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주님은 이들이,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경문띠를 넓게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문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뭐 영상이나 뭐 사진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도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이마나 목에 조그만 그 까만 박스 이렇게 달고 다니신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경문이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말씀들이 이제 들어 있고 신명기 6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고 사실은 이게 신명기 15장 민수기 15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옷을 그 밑에 네 규탱에다가 이제 술을 다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그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몸에 붙이고 다니라는 그런 또 말씀 그 말씀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네, 그런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문에 띠를 달았는데 그냥 장식을 한 거죠. 그 띠를 아주 길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옷술도 더 화려하게 달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것도 과시겠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긴 옷을 입었다는 것도 분명 과시였을 것입니다. 아, 나는 율법학자다. 나는 율법에 뛰어난 전문가다. 선생이다. 뿐만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자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속적인 그런 명예심도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문안도 단순한 인사라기보다는 아마 존경의 의미로서 인사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3장 7절에는 시장 가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문안 받을 때 그들이 랍비임을 인정받는 문안, 아, 저 랍비 선생님, 존경의 인사겠죠. 이것을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회당은 그들의 예배 장소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뭐 기록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이 높은 자리가 당시 이제 그 말씀을 읽는 사람, 이제 율법을 읽는 사람,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 서는 높은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주변으로 또 상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 혹은 기도하는 사람처럼 앞을 보는 거죠. 저처럼 앞을 보는 거죠. 그 우리 교회는 없긴 한데 그 대부분 교회에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가 보통 이제 찬송을 회중이 보게 하기 위해서 앞을 보게 하죠. 이제 그런 유사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앉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잔치자리,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이제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라고 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뛰어나 보고 싶어 했는지 존경받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나쁜 것이란 뜻이죠. 당연히 우리 주님의 표현처럼 주님의 표현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좋은 상태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계속 앞에서 이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앞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타났던 그것도 어떤 일 혹은 어떤 내용과 연관하여서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경고, 이 경고의 어떤 깊이, 의미를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살피면 좋겠지만 이미 다 살폈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만 잠깐 언급함으로 주님의 오늘 교훈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요. 앞에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질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질문하기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서기관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정말 빠삭하게 아는 전문가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없는 걸 지어낸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런 다윗 언약, 거기만 보더라도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권, 다윗의 씨로부터 영원한 왕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있고요.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공이 모두 다 다윗으로부터 난 어떤 한 싹 혹은 한 가지 혹은 목자, 이러한 메시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메시아를 말하면서, 메시아에 올 것을 말하면서 그가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하며 거기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그가 이 메시아가 장차올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모두 예언을 했거든요. 누가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당연히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자이고 제사장 같은 자이고 선지자인데 보다 뛰어나고 완벽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인데, 정말 능력 있는 왕 혹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가르칠 선지자,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율법학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죠. 정말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시편 110편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 다윗이 한 말을 꺼내세요. 36절에 나타나죠. 앞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주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호와라고 많이 일컬었죠. 그리고 내 주라고 해서 지금 다윗이 메시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내 주라 부르고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모든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겠다, 그가 모두 짓밟게 하겠다, 말하자면 다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너는, 메시아는 내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말했고 또 다윗 언약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또 성경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작 이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먼, 아주 엄청난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장차올 메시아를 내 주라 부른다는 것이죠.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 호칭하면서 높였으니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따져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이 성경 전체로 발견하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사실, 그러니까 한 면만 본 거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것만을 발견했으나 성경에 분명히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발견되지 못했던 이 메시아의 특별함,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성에 대해서는 서기관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같이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이중적인 신분, 그의 인성과 함께 그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할 수 있겠고 결국 이 이중성, 이 양성의 신비를 주님께서 밝히신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지만 그의 본성, 그러니까 신성으로서는 다윗의 주,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사실상 성부와 동등한, 동일한 본질인 하나님임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리신 것이라 하겠죠. 예수님 이렇게 다윗도 주라 불렀던 메시아, 그러므로 그저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나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진정으로 통치할 자,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끌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 신령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본질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선생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주님께서 알리신 것이죠. 나아가자면 그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정리된 말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이런 여러 가지 본문들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또 정돈된 말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이 있으니까 잠깐 보실까요? 377장 보시죠. 377페이지 죄송합니다. 시편 찬송 뒤쪽에 377페이지에 보시면 소리문답 21문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 정돈된 말을 물론 외워야겠죠. 처음에는 외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외우면서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외워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는데 기억력이 완전히 감퇴했어요. 그래서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오늘도 뭘 이렇게 찾는데 바로 눈앞에 두고 찾으면서 전혀 발견을 못했거든요. 제가 거기랑 그걸 뒀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우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 기훈이 기아 있는데 한 번 읽어주고 하면 두어 번 따라하면 금방 외워요. 자신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지금 많이 외워야 됩니다. 청년회 때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말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런 단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는 그 구원의 깊이가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서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정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인생의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 그것이 삶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그 죄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뭐 성경도 읽고 배우고 설교도 듣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그 마지막 목적지에는 바로 이 일이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죠. 진실 그대로 아는 것이죠. 이 진실은 사람, 특히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일반적인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혹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얘기 혹은 관심 없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다를 팔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메시아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모든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모든 범죄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증상과 같아요. 우리가 감기에 들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감기는 우리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활동하니까 몸에 우리 면역체계가 반응하여서 그로 인해서 뭐 열도 나고 그 다음에 뭐 기침도 나고 뭐 콧물도 흐르고 혹은 뭐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실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자께서 아들께서 메시아로서 육신을 취하여서 참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기로 한 그러니까 이 메시아와 연합하도록 작정하신 자와 반드시 연합이 되거든요.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증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지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증상이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할 때 믿음을 먼저 경험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우리 신앙 고백서의 이런 표현들 성경을 정리한 표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면 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취하신 하나님의 현현이다 나타나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 성경을 따라 믿는 것 그것이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놀랍게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신령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고, 시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의식법 속에서, 우리가 설교 통해 다 우리 확인하잖아요. 모든 의식법 속에서, 또 시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실은 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그저 인생으로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으로 작정되지 못한 자라 할 수 있겠죠. 믿음도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밀어내고 그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양성의 신비, 우리가 고백했던 그분의 놀라운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이런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은혜를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 가운데 비슷한 무지 가운데 빠져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서 늘상 듣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의 말하자면 외식, 허영, 어떤 헛된 그런 자랑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드러난 이 모습만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다. 그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준 말씀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로서 인생을 취하신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와의 연합을 사실은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인생을 취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했을 때 그것은 우리와 가까워짐으로,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연합되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말 메시아를 깨닫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실제로 이미 그리스도가 와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이루는 구원을 실제로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된 성품, 극률의 성품을 이 구원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기꺼이 낮아지신 분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실 사라져도, 영원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연합되어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들의 삶과 같은 삶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들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높아지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당연히 주님처럼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어쩌면 원수 같은 그런 대상을 통해 대상에 대해서도 그의 복을 위해서 그의 거듭남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름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를 앞에서는 굽신굽신대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잘것없는 자는 무시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 자예요. 그분이 정말 은혜로 주어진 자라고 한다면 외모로서 외양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신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세요. 이들은 종교인입니다. 말하자면 외형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종교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처럼 사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 결과를 주의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주의함은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의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지 못할 때 좌절하며 그 좌절 속에서 오직 은혜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겉모습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실은 책망하시는 그런 외향들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같은 설교자가 이 말씀에 가장 잘 적용되는 그런 부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자들 또 마찬가지죠. 그 일을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입니까? 심지어 오늘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사실은 지적하고 계세요. 40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남들 보이게 기도를 길게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종교심이 있는 이제 그런 과부가 대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한 부류가 되겠죠. 이들의 그런 이제 헌금이죠.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재원은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은 다 이런 후원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말하자면 삶을 탐하여서, 그러니까 생활을 탐하여서, 돈을 탐하여서 길게 기도하고 자신이 뭐 진정한 종교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이런 일에 치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아니 목사인데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지, 성도들이 나오는데 내가 거기 없으면 안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면 어떤 이유로 헌금하십니까? 정말 나의 삶이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이제 예전에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물질은 이제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얼마든지 내 전부인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만족하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아니면 뭐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헌금도 사람들 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보에 그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 헌금 개수를 해서요 주보에 싫거든요. 이름이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상심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다른 측면으로 이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발견하지 못한 자들과는 다른 그런 부류를 제시함으로 진정한 믿음이 주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른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41절부터 나타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랫돈을 드린, 한 고드란트를 드린 과부의 이야기죠. 뭐 찾아보니까 그 하루 노동자가 받는 돈의 6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만 원이다 하면 한 150원, 160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표현처럼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헌금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진정한 헌금을 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전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되는구나, 내 생활비를 전부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헌금은 왜 주님께서 기쁘게 평가하셨는가, 비단 다 내었다 이것이 아니라 쭉 맥락을 보면 진정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는 영광된 좋은 자가 되었구나, 당연히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구나, 이제는 나는 절대 내 뜻대로 안 살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만족하며 살겠다,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이런 물질이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만족 가운데 내려놓고 아낌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가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말로 교회를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자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에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믿음으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사실 칭찬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이는 말씀을 들고 종교에 그런 익숙한 누구나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여전히 자기의 그 탐욕과 욕심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어쩌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그런 탐욕을 추구했었던 이런 이들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이해하는 한 여인.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전자가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가장 큰 자였던 것이죠.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과 하나 된 자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분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사랑의 영광, 헌신의 영광, 희생의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자기가 맡은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자, 그가 가장 큰 자입니다. 바라기는 현성교회 온 교우들이 그런 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작게 보이고 낮은 자리에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분을 모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으로 가장 크고 영광된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자, 그런 분들이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깨우침이 없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들을 일깨우시면서 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런 깨달음이 있느냐? 너희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주어진 또 한 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두렵기도 합니다.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그런 형식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함정, 이런 위험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분명히 붙잡아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교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만나고 현상교회 속한 자로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도를 밝게 하시며 늘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 온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런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 다른 경물을 드릴 때 항상 믿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습관이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늘 아낌이 없고 넉넉하게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계산함이 없는 그런 헌금장을 할 수 있도록 현장교회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현장교회 어린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이 복된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정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